예, 오늘 빌립보서 말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배경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 첫 번째 선교지로서 이제 빌립보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이제 사도 바울이 두로아에서 보게 되고, 마게도니아인들이 와서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를 멈추고,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안식일 날 강가에 가서 기도처를 찾던 중에, 두로아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루디아 집이 아마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그 이후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점치는 소녀가 이제 사도 바울을 좀 괴롭힐 때 그의 영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 이익이 끊기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이제 그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던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얘기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가 구원받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더해져서 아마 빌립보 교회가 이제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는 현재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갇혀 있는 상태인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인 그 후원을 성경에 보면 최소한 3번 정도는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는 물질적인 후원을 안 받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만은 꼭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선물이 왔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그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들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그리워한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애정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다른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바스 교회나 이런 교회 못지않게 또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 이제 교회인데요.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기쁨, 화평, 또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도 내 기쁨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특징이 있겠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쁨.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서 자체가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면은 기쁨 또는 기뻐하라는 그 단어가 1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몇 절을 봐도 1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1장 18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선포가 되시니까 그것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1장 25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1장 2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면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 그들의 그 정상적인 주님 안에서의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기뻐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쁨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26절 7절에 보면은 그 기쁨을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 권면을 이제 하면서 이제 2장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을 볼 터인데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5절로 11절에 보면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2절로 14절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제시한 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 것인가, 이 적용점까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15절로 18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면요,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에 기쁨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앞에서 쭉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이제 앞에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기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1장 20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런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의 키 단어를 잡자면 행실과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한 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영 단번에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 또 예수님이 묻히셨을 때 우리도 같이 묻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육신도 같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장사 지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때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 이것이 성령 침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물침례로서 이 성령 침례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의 5장 16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것에 나타난 주님의 사상, 생각, 그 마음,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동일시된 그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일 것이고, 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27절에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하는 권면을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대외적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그 2장에서는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최근에 이런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를 또 우리의 믿는 바로 방어한 것처럼 싸울 수 있는데, 그러면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내적으로는 어떠한 마음을 갖추고 어떠한 모습이 되어 될 것인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2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덕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그리스도 안에 안위가 있습니다. 안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가장 큰 의미는 뭐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이 영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의 안전 보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큰 안위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 가장 큰 안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있다면 부활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안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렇겠죠? 예. 또 두 번째 보면 사랑의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부음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의 나타나는 특징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신한섭 형제님께 손가락 전달됐을 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좀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셨던 것, 저는 내심으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나가 이럴 정도로 느꼈는데, 이런 것이 교회의 사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교통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인정이나 긍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에 대한 우리의 그 연민, 동정하는 마음이 인정이 되겠고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이 덕목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안위가 있고, 예? 또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또 인정이나 긍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교회에는 기쁨이 넘칠 것이고 이런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다 이거죠.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연합돼야 된다. 연합되고 화합이 되고 일치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반복적인 것 같고 같은 말 같잖아요. 예, 저도 참 이 말을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몇 가지 이제, 좀 의견 차이? 그럼 이제 다툼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있었는데요. 생각은 같았어요. 생각은 같았는데, 한참 얘기를 하는데 좋다. 내 생각하고 너 생각하고 똑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느냐? 가만 보니까 생각은 같은데 한 마음이 안 돼. 한 생각이 안 된 거예요. 한 생각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하고 한 마음의 차이가 뭔가?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라는 것은 목표와 목적은 같아요. 방향성은 같다 이거죠. 방향성은 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뭘 하다 보면은 너하고 나의 생각은 같아. 그런데 싸우거든요. 왜 싸워요? 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대개 이게 전략과 전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있으면 전술도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전략인데 전술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일사불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구성 성분은 똑같다고 합니다. 구성 성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이제 우리가 금강석이라고 부르죠. 금강석은 탄소 하나에 네 개의 원소가 각각 다른 원소가 그 정사면체로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사면체로.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가 네 개의 다른 원소가 정사면체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질서가 있다는 거죠. 질서가 유지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석탄은 뭐냐? 똑같은 재질은 똑같아요. 탄소 C라는 건 똑같은데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안위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인정과 긍휼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석탄에 불과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최고의 보석으로 아끼고 있는데 석탄은 땔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그래서 함께 한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적은 많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적을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고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육신의 음성에 따라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절 마지막 부분에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이상하죠? 내 기쁨을 성취하라. 여기서 나를 만족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기쁨을 성취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 기쁨은 조이라고 되어 있죠. 조이, J-O-Y입니다. 근데 J-O-Y를 누가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third yours. 이렇게 하면은 이 순서가 유지되면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쁨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1장,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를 기뻐하라는 것이고 4장 4절에 보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었죠. 두 번째,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기뻤고 그들이 의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기뻤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것이 기뻤고 또 그들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의 선포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내가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마지막 그 희생 제물에 붙는 그 포도즙이 되는 자기 자신이 포도즙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겠다. 이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을 성취하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얘기고, 또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덕목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기쁨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이게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방해하는, 우리의 삶에 방해하는 요소가 이어져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 이제 사실 우리는 많이 다투죠. 이 다툰다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너와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와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와 나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편가리기가 있고 자기 주장이 좀 센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벌의식, 집단성, 편파성 내지는 이런 편견, 이런 것들이 이제 싸움, 다툼에는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이 사회에서 보면 정당을 보고서 가장 그 욕을 많이 하죠. 왜 그랬습니까? 서로 다투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라.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과 오만 때문에 이제 헛된 영광이 있는데요. 불일치한 모든 분쟁의 원인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시듯이 루시퍼가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대표적인 그 존재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세 번째 보면은 그 겸손한 생각으로, 여기서 겸손한 생각을 강조한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사실 그 교만이라는 것은 이제 나를 남보다 높게 생각하는 거죠. 높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겸손은 나를 남보다 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교만은 나를 남보다 높게 생각을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을 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기를 교만으로 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망치고 그 교회 안에 그 기쁨을 뺏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일을 이어서 보면 그다음에 4번 4절을 보면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을 돌아보지 말고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들만 돌아본다는 의미는 내 유익 혹은 내 입장, 내 생각만 고집한다는 것이죠. 소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기주의라고 사실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네 번째 보면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남의 입장, 남의 생각,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소위 이타주의 혹은 이타심이라고 부릅니다. 이타심. 그래서 기독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타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남의 일, 자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을 돌아보는 마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는 그 논증의 그 예증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속사역을 생각을 할 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하늘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세 분의 세 인격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2에 6절에 보시면요, 5절에 보면, 이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바로 이 생각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각 사람이 남의 일들로 돌아보라. 야, 이런 말씀을 하고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강탈이 아닙니다. 강탈은 억지로 강제로 빼앗은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 건국을 보면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렇게 고려를 무너뜨리고 왕위를 뺏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탈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강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타심,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7절에 보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는 것은 명성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포기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종의 형체라는 것은 섬김을 실행하셨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섬기려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말은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메시지 하셨듯이 사람과 공감을 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모습이 되실 때만이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느끼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건 바로 겸손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8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육신적으로 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 이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의 겸손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까 루시퍼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낮춘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루시퍼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루시퍼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신 그런 분이셨고, 루시퍼는 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교만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나타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높이셨고 루시퍼는 낮춰서 지옥에까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범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라는 것은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순종과 겸손과 어떤 희생 이런 부분을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리셨다는 것을 얘기를 높이셨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또 그 예수님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을 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성숙한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되는 성화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하는 말을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순서로 봤을 때,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워크아웃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은 워크아웃 your own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보좌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그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 안에 새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꽁꽁 싸매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일하여 드러내라.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그 완성을 너희의 삶으로 완성을 해라 이거죠. 그것을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라고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상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이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내가 얻었다함이 아니요 포대를 향하여서 달려 나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려움과 떨림 12절에 보면 첫째 여기에 이제 순종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방법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방법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일하여 드리는 방법도 뭐겠습니까?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인간의 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겸손한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고 루시퍼를 낮추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를 높여주시겠지만 우리가 교만하게 행한다면 우리를 낮춰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개 보고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보상을 잇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석이나 금, 은으로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불로 공력을 심판하실 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상이 되겠지만 나무나 집이나 이런 걸로 집을 지었다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시험하실 때 다 없어지는 것이 된다. 그 없어지게 되면 겨우 우리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부끄러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자기 딴에 신앙생활을 한다 혹은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두려움과 떨림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경우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겠죠. 그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함으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 자체도 우리에게 그 두려움과 떨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내일이면은 죽습니다. 죽으시는 거예요.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법정에 쓰시게 됩니다. 인간의 법정에 쓰시게 돼요. 그러면 그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메고 가시게 되고 그 안에서 침뱉음과 옷이 벗겨짐과 이런 수치를 당하실 것을 미리 아셨을 때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또 행할 능력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속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측면이 있고 하나님의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측면은 금방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고 결국은 섬기셨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죠.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내려가게 하셨고 인간으로 탄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두 분 합적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대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던 걸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같이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면 됐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따를 때야만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특권과 우리의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무엇인지 그곳을 찾아서 우리는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14절에 보면은 그 불평과 시비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메시지를 보니까 그 불평은 사랑이 없는 표지고 시비는 믿음이 없는 표지다. 이런 말을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과 시비를 했던 것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불평과 시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을 얘기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겸손하게 순종하신 과정 쭉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불평이 있으셨습니까? 원망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시비가 있으셨습니까? 시비가 없었어요. 내 뜻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것만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불평과 시비를 이제 없이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일하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좀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다르고 또 이제 성숙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요. 그러면 믿음이 좀 더 있고 성숙한 사람은 이제 덜 성숙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좀 이제 만족이 안 되겠죠. 만족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건 뭐냐면 불평과 시비라는 거죠. 불평과 시비가 생겨요. 왜 너는 그 정도밖에 못하냐? 넌 이렇게 하지 그러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평과 시비가 생기는 거죠. 왜 이게 성숙도가 차이가 있는데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봤을 때,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형제를 불평하고 형제에 대해서 시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전에 목사님 메시지에 거의 뭐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겹치는데요.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성숙한데 내가 성숙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어린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에 불평과 시비가 해결 방법이 아니고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니라 그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동정이나 긍휼로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원리로 대해야 된다. 그러면 연약한 자에게 동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그 사랑으로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 있게 하고 이런 겉면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불평과 시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안에 불평과 시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말은 루시퍼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랑침례교회 많은 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면을 한 것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 예측을 못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요, 흠이 없고 무해하고 책망받을 것이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실 예수, 흠이 없고 무해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흠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고 또 무해하다는 것은 순전하고 정결하다는 의미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오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기준에 보면 항상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목사님 오전의 메시지에서처럼 우리는 여전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러한 것을 행하라는 측면보다도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세상의 빛들로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빛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 지금 예수님을 본받는 삶, 이런 삶을 살 때에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16절, 18절에 보면은 최후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돼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를 단정시켜서 그 신랑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중매쟁이의 심정으로 지금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 그 다음에 그런 모습으로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섬겼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었길 때, 그리고 성도들 자체도 자기 자신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행실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작은 예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경지까지 이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가 선생님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단연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먼저 내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내가 예를 들어서 슈바이처가 존경한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슈바이처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반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슈바이처를 존경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예수님이 전제가 되지 않고 슈바이처를 존경한다? 누구 우리나라 이승만을 존경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 자체, 이름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있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싸움이 있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델을 따라서 산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